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존 이상의 의미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의 태도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자세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삽니다. 근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아름답게 오히려 더 밝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 그 흩어졌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소망 때문에 흩어져서 살았던 예수의 소망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에 부요했던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당시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요. 산 소망,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소망. 이 소망 하나 붙잡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망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어떤 소망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신앙의 순수성 또한 혈통적 순수성들을 상실했던 지역이었고 상실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아주 싫어했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좀 복잡한 지도지만 남쪽에 유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간다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간다든지 하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다니질 않았다는 거예요. 잘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정통파 유대인들은 저렇게 지나가면 3일이면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녔을지 모르지만 보통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6일 걸렸대요. 딱 두 배를 걸리는 길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상처도 많고 열등감도 심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6시 그랬는데 로마 시간으로는 이제 6시 또 정오 뭐 이런 시간이에요. 학자들 대부분은 아마 사람들이 좀 없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그냥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땅에 살지만 자기 땅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성경 배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역에 주님이 가세요. 가셨을 때 제자들이 또 마침 밥때가 돼가지고 마켓에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서 있고 이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길러 왔으니까 뭐가 있었겠죠. 물을 좀 길어서 날 달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여자가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물을 길러 온 사람에게 영적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날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를 확 주제를 바꾸세요. 물 먹고 싶으면 남편 데려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물이랑 남편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생수 좀 달라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래요. 이 여자가 하는 답이 또 과감히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전에 남편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 남편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이야기가 여자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사랑받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부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독, 외로움, 아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한마디 해주시는 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참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문제 많은 여자지, 너 아픔 있지, 이거 들춰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속 시원하게 너 어떻게 살았어,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삶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대화를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도록 계속 내어버려 두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 속에서 이 여인이 계속 살도록 그냥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일상에서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힘든 처지가 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설프게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의 아픔 깊숙이 들어가셨고요. 그 여인의 삶을 다시 바꿔주시고 싶으셨고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답을 갖고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설프게 접근하고, 그래서 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 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설프게 접근해서 누굴 위로나 뭐 치유한다고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말없이 그냥 손잡아 주시고요. 정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세요. 괜히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어설프게 접근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우린 주님이 아니거든요. 우린 주님처럼 능력이 있질 않아요. 주님처럼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 있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셨어요.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이 여인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답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분은 선지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제를 이 여자가 꺼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선지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에 대한 답을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신령과 진리로 하는 거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 그랬다가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가 서로 이러면서 예배 장소들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예배를 도대체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으로 하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나 만남과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본인의 메시아됨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메시아야.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메시아 선포를 듣고 자기 아픔 가운데 물길러 왔던 사람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은 통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28절 30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예수께로 오더라. 예, 이 여인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을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만났지만,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 가운데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삶, 정말로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상처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붙잡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떨치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피했던 여자였습니다. 동네에 들어갑니다. 물길러 왔던 여자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땅에 소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이 여인의 변화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변화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언제 제가 이렇게 확 떠올랐어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제가 그 요르단 지역에 잠시 가서 있었는데 그 이슬람 여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인들이 집단으로 진짜 까만 히잡에 눈만 내놓고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다니면요, 약간 섬뜩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집단으로 그러고 다니면. 근데 그 여인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마음이 이렇게 확 왔어요. 그 요르단이라는 지금 그 나라는 아주 참 지금 제가 보면 참 독특한 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 지역에 있거든요.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 그 밑으로는 아카바만,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중동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난민과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중동에서 아마 유일하게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예요. 사우디랑 저 삐죽빼죽한 그 땅을 주고 저 밑에 아카바만 항구를 하나 얻었는데 삐죽빼죽하게 땅을 사우디에게 준 지역에서만 기름이 나온대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 대신 항구를 하나 얻은 거예요. 항구, 아카바만 밑에 있는 그 항구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위로는 시리아고 저쪽 위쪽으로 이제 이라크가 있는데요. 난민들이 일로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동 지역의 지금 난민 분포 숫자인데요. 요르단에 지금 얼마가 있냐면 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보다 좀 더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저건 그전 자료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해가 상상이 좀 되시겠어요? 인구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에요. 그 이 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데 지금 요르단에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지금 자타리라는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 이 나라가 난민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특별히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물 나와요. 그리고 저도 선교사님 집에 머무는 동안 일주일에 물 하루 나오는 걸로 받아서 쓰라 그러는 얘기를 듣는 순간 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야, 오히려 모기에 물려도 씻는 온두라스가 낫지 못 씻으니까 그것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씻어야 돼요. 우리가 나오면서 물 다 쓰고 목욕하고 나오면 이분들은 힘들잖아요. 야, 이 물 없는 것도 참 불편한. 그런데 국민의 절반 정도를 난민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없는 물을 나눠 쓰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 그저 자탈이라는 난민촌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만큼 이상의 도시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지역을 지금은 못 들어가요. 유엔의 그 제재도 좀 있고요. IS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못된 짓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잘 쉽지 않게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저는 못 들어가고 우리 딸아이가 지금 먼저 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 지역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자료들이 좀 있는데 아유 보면은 참 겨울이 지금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에요. 저 지금 도심 속에 난민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 난민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민 지위를 얻어서 나와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심 속에 나와 있는 그 난민들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오전에 저 여성 사역하는 그 센터를 제가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역하시는 왜 여자들이 많냐 그랬더니 대부분 남편들은 이라크 난민들인데요.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남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죽든지 군인이든지 아들들도 큰아들들은 없고 그러니까 남편 없고 아들들이 없는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울 분들은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라크에서 오신 이라크 모술에서 오신 여자분이래요. 그 이라크에서 모술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냐 그랬더니 이라크 모술이라는 지역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탈레반이나 IS에 아주 집중적인 타격이 됐던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전쟁이라면 제일 먼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출해 나온.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니느웨 지역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 선지자 때 회개 운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 회개 운동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느냐 했더니 그랬을 가능성들이 아주 높다고. 근데 그 지역을 잘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그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 그 지역에 대한 참 이렇게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완전히 단절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를 아주 그냥 이렇게 신랄같이 이어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해 와서 여기서도 난민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스스로 그 여인을 돕고 또 가르치고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해주고 제가 봤을 때한 여자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냐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소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살 길도 없고 한 달에 70불 받아서 4인 가족들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그러는데 한그 이라크에서 온 분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모임을 끌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분들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구나. 그것 말고는 사실 답이 없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스스로 나누고요. 또 성경 공부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소그룹으로들 하시고요. 이분은 이집트 출신 목사님이세요. 이집트 사람인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원하는 분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시고 아이들을 현지인 크리스천 교사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참 귀하게 하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온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 받았던 이 친구가 PK인데요. 아이들 음악도 가르치고 청소년들이 할게 없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음악도 가르치고 그 악기가 없다 그래서 기타 사주라고 돈도 주고 또 여긴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음악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도 가르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겨울이 오면 천막에서 살고 옷가지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 옷들 같은 걸 준비해서 나눠주는 일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찍었던 분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르단 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선교사님이 20년 되신 요르단에서 사역하신 청년 때 성경 공부해서 가르쳐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현지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도 두 분이 좌우로.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 참 귀하게 그 정규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교회 건물에서 난민 사역을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주에서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아, 참 선교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동역되는 현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에 무슨 소망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갔을까? 그 청년들은 무슨 마음으로 성경을 배웠을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지역은 쉽게 선교하러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선교사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있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었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시, 지금 천만 명 넘, 1,600만 정도의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잠입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난민들 루트를 지금 누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이 계세요. 다들 어떻게든지 독일을 가려고 그러고요. 다른 나라는 가서 살 만한 데도 없고 쉽지 않고, 뭐 중동 같은 지역은. 그리고 제가 참 이슬람이 저게 가짜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이슬람 형제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슬람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입니다. 이세 나라 이슬람 형제 난민 아무도 안 받습니다. 한 나라도 안 받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형제라 그러면서 한 명도 난민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받는 나라가 저 요르단, 위에 레바논, 그리고 유럽이 받겠다 그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이슬람은 가짜구나. 저 형제라는 말은 가짜구나.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일으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축복하시고 요르단이 유일하게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 추방당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요르단으로 모여 있고 요르단에 난민들이 모여 있고 그러면서 인구가 아주 좀 많이 늘고 도시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다, 또 다른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되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참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돕고 기도해주면서 위로하면서 살고 같이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참 형제자매됨을 이루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찬송이 떠올랐어요.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난민촌 텐트들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제가 봐도 답답해요. 땅에서는 정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엔도 못 도와줄 것 같고요.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땅에서는 어렵고요. 정말 험곡의 시간을 가도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된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쏟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